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전만을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오순절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며 또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전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 살펴보는 그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오순절 사건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신약교회에 공식적으로 행한 첫 번째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기를 원하였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사도행전을 연구해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 가운데서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된 것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임을 그는 확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순절날에 행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사도가 전하기를 원하였던 그 중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한 부분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석한 일로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미리 아신 대로 되어진 일임을 사도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일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목적하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작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으심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선지자들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잔인한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음을 베드로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가 읽었던 구절은 이사야 53장 말씀인데요. 그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지만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냐 그는 이해할 수 없었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 읽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말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나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없었을 때에 빌립이 그를 도와서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죽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비로소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고 또한 죄를 통하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모든 면에서 한결같은 모든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다른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사망이 죄의 싹시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고 어떻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시고 그것을 예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나의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하여금 세상의 죄를 짊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레위기에서부터 대속죄일의 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메시아에게로 옮겨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제사장 아론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 일을 매년 행하면서 죄가 옮겨질 수 있음을 그들은 가르침 받았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 한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짐승이 광야로 가서 이제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겨서 죽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원하셨고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기를 원하였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된 이후로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전가된 그 죄가 다 처리되고 해결되었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만일 어떠한 사람이 죄값을 감옥에서 다 치렀는데 간수가 그를 계속 감옥에 붙들어 둔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죄값을 다 치른 사람에게는 감옥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그는 이제 자유롭게 풀어서 돌아다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전가된 이후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그에게로 전가된 그에게로 옮겨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처리되고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처리되었고 다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다 쏟아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붙들어 둘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죄값이 다 처리되었고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끝났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을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메시지입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에 대한 그 정죄함이 다 해결되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로움이, 저기 그곳에 진정한 해방이 있음을 신약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목소리를 높이며 전파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그러나 신성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으셨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내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은 크시고 강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세상을 향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에게 옮겨졌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께로 옮겨졌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정죄가,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함을 받았음을 알고 그것을 감격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그분의 보배로우신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죄,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아내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신약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첫 설교, 사도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찔림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죄에 대한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나의 죄를 짊어지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감동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놀라운 선언, 그가 평생에 이 진리를 전하길 원하였고 신약의 교회는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죽음도 불사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선언 앞에서 우리가 떨림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감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지함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사함도 없고 어떤 그 앞에 경배함도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잘못 사용한 결과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쉽고 편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길은 편하고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길에는 여전히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혼잡케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마치 시장에서 싸구려 물품들을 헐값으로 얻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굉장히 크게 부각시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인데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가 성령께 거짓말을 한 결과 죽임을 당한 사건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내 속에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것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돈과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하는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구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그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악취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죠.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여러분을 구하고 그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어제 좀 해봤는데 그 사람에게 가족이 있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섬길 것 같고 또 자식들이 있다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챙기고 돌봐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자주 그 사람의 무덤에 찾아가서 내 인생이 정말 같이 있었던 것인지 그 사람이 목숨을 버릴 만큼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삶이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생각한다는 것은 진지한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곳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찔림이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대한 그 감격이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70년 정도, 길어야 80년 정도 머물다가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운명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하찮은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가 처음부터 전하기를 원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은 찔려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찔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역사적인 분명한 일임을 사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 앞에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네 일에 증인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목적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 메시지를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증거하려고 그렇게 진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과 또한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앞에서의 그 감격스러움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의 길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매일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사도들은 감옥에 가는 것도 기뻐하였고 매를 맞는 것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깨닫고 또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희 장로님 또 김영 형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28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